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잘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나오는 자들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이 구원의 길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즉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멸망의 도시이며 자신의 영혼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이 전도자가 지시해 준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한다는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친척들의 반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 고난을 무릅쓰고도 그가 끝까지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그가 살 수 있는 구원의 한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체험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도리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자신의 신앙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의 마음에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깨달음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구원으로 인도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구원 얻는 신앙을 걷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성령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리고 소망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5장 첫 번째 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탄한 삶을 살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초청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두 번째로 주님의 이 초청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분인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향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그를 부르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에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살아있는 시간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지만 언제 오시냐? 아직도 안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해주는 대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마치 주님의 그 약속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심판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자기의 삶을 그렇게 헛되게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날들이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 중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기회의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그와 같은 도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 베푸는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학문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레저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권고한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자세, 올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들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은혜로운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를 헛되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가운데서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왕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을 권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나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가 다 은혜일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배우는 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반응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근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당장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은밀한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 명확한 반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앉아서 읽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온 세상 어디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허탄한 일을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용한 시간에, 은밀한 시간에 말씀을 펴고 읽고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때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그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중에서 고난으로 우리의 심령을 곤고하게 하실 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불만이 가득하고 만족을 모르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떤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말고 너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인생 가운데서 겸손해집니다. 의사도 나를 고치기 어렵고 내 스스로도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곧 내 생명의 때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인생의 어려운 때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허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레찬이 등의 무거운 짐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멸망받을 형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료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은 즐겁지 않고 무료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서 미친 듯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참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곤고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곰곰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는 갑자기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회의적인 마음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무료하고 곤고한 날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근신하며 주님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다음에 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자기에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참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옆에 항상 나를 보고 계시며 또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아가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잠들어 있다가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가운데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뒤늦게 신랑을 찾아서 나섰지만 부끄럼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렇게 신랑이 초대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2절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덧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신부가 자기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도 그 잠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그리고 귀찮아서 그녀가 즉시로 일어나지 않고 꿈을 그리고 있고 게으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가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들어오기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였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십시오. 그녀가 주님이 자신의 신랑이 부르는 그때에 그가 그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에 그의 신랑이 떠나가 버렸고 뒤늦게 일어나서 나갔지만 만나지 못하였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였다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행복한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은혜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먼저 영적인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만물보다 더 귀하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근심하고 또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자만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자신의 거물을, 배를, 동료들을 다 버려두고 그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제 그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는 그 후로부터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말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위하여 베드로처럼 기꺼이 나의 모든 산업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척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거나 조금 귀찮으면 주님을 따르기를 즉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은혜로운 역사를 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그 죄를 버리기 위하여서 근심할 줄 알고 기꺼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즉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두렵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진실되게 응답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는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불의를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는 돌아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즉시 내가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모든 불의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세상을 버리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떤 죄악들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등에서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으로 굴러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